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하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안식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완성하시고 그 처소를 보호하고 유지하시면서 그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인간 쪽에서 보면 인간이 자신을 처소 삼아서 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정상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분께 항복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창세기 일곱째 날은 바로 그 완성될 하늘의 안식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그 안식으로의 출발 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그 완성될 하늘의 안식이 성경에서 어떻게 점진적이며 점층적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설명되어지고 있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성될 하늘의 안식을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 안식일로 그리고 안식일에서 안식의 땅인 가나안으로 또그 안식의 땅 가나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참 안식으로 점점 이렇게 뚜렷하고 명확하게 진술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또 성경 전체가 한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먼저 창세기의 창조 기사 속에 숨어있는 그 안식의 그림자부터 제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의 창조 기사 속에 숨어있는 안식의 그림자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셨다시피 하나님은 창세기의 셋째 날에 셋째 날을 기억하세요. 셋째 날에 기식하는 동물과 인간이 살 터전을 다 마련해 주시죠. 맞습니까? 물과 뭇을 나누시고 먹거리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뭇과 물이 잘 조화된 그 지구에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로 먹거리까지 다 준비해 주세요. 그게 셋째 날입니다. 우리는 그 기식하는 생물의 터전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셋째 날의 창조가 다시 원래대로 혼돈으로 저주의 물로 뒤덮이는 사건을 창세기 7장에서 볼 수 있죠. 그게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때 셋째 날 마련되었던 기식하는 그 생물들의 터전이 전부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게 되고 기식하는 모든 생물이 몰살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름 아닌 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분의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1절 보세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물과 뭇으로 갈라졌던 그 셋째 날의 창조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다시 혼돈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기식 있는 생물들의 터전을 완전히 포기하셨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해놓으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 엉망이 된 셋째 날의 터전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그 창세기 1장의 명령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를 예시하고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의 그 명령하고 똑같은 명령이 노아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된 셋째 날의 터전이 또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불로 뒤덮이게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회복된 셋째 날의 터전이 다시는 저주의 물로 덮이지 않도록 그 회복될 터전에 사는 자들을 모두 의인으로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모두 의인으로 만드셔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율성을 이용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Able to sin,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해서 이제는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의인들로 만들어버리시기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셋째 날의 터전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셋째 날 창조된 그 터전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셋째 날의 터전을 회복해내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시고야 마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고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의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 셋째 날의 땅, 언약의 땅은 지금 죄악된 인류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떨어진 그러한 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터전과 사흘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처하는 곳은 거룩하게 구별되고 회복되어질 셋째 날의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4절에 제3일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쉐르시 욤, 셋째 날에예요. 창세기의 셋째 날과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그 셋째 날의 회복, 즉 기식하는 생물들이 거할 그 터전의 회복이 죽어야 할 자를 대신해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요 사건에서 미리 예표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죽을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될 언약의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땅이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36절 보세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 야곱의 거처와 세상을 상징하는 외삼촌 라반의 거처가 사흘, 사로시 욤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셋째 날의 터전, 언약의 땅은 죄악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떨어진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란 말입니다. 창세기 40장 13절 보세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19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이곳에는 사흘이라는 날이 새 생명을 얻거나 혹은 목숨을 잃는 것과 관계된 날로 등장하죠. 심판과 구원인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째에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째에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시체의 고기를 새들이 뜯어먹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무서운 해몽인 거예요. 창세기에 우리가 공부한 요한계시록의 언어들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죠. 그죠? 고기, 새들, 뜯어먹다 이런 단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심판인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5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기도 보시면 사흘 길 떨어진 곳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애굽과 구별되어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사흘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뒤에 사흘길을 가서 만난 것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 쓴물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한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 한 나무는 제가 설명해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쓴물에 불과했던 마라. 마라에서 어떤 말이 나왔다 그랬어요? 마리아. 에? 마라하고 마리아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마라, 쓴물인 마라, 마리아가 단물로 변하는 사건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마리아라는 이름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셔야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또 배우면 되지 뭐,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선 막달라 마리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바로 그 마리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한 나무인 십자가와 사흘, 그리고 마라, 마리아, 죽어야 할 창녀, 죄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는 그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어디로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점점 윤곽이 드러나죠?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일주일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전체를 정독을 하고 왔단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는 장면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11절 보세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역시 상징이에요. 어김없이 11절에 셋째 날 쉐리시 요음이라는 창세기의 셋째 날 똑같은 단어가 등장해요. 그리고 3장 2절에도 똑같이 셋째 날이 나와요. 여기서 3일 후에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3일째 끝자락에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3일 후에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사흘째 날과 회복될 언약의 땅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언약의 땅, 그 회복될 셋째 날의 터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 쉐리시 요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딱 셋째 날에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그 전체의 내용이 일곱째 날의 안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의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그 안식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든지 타락할 여지가 있는 어두움과 빛, 그리고 뭇과 바다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안식을 완성해 내시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셋째 날에서 일곱째 날을 이렇게 보면서.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창세기의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 안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참 안식의 그림자가 율법의 안식일 속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일곱째 날에서 시작된 그 율법 속의 안식일이 어떻게 참된 안식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본문 3절로 다시 한번 가보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기에 안식일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생물이나 물질 위에 주어지는 게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근데 여기에는 지금 시간 위에 그 복과 거룩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과 거룩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거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에 복과 거룩을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으셔서 거룩하게 구별시키실 그 참 안식의 땅은 물질과 공간의 감각 세계가 아닌 시간의 세계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강의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헬라의 공간적 이원론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 이원론이 아니라 시간적 이원론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지 너무나 좋은 어떤 공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가시적인 공간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게 공간과 이게 합쳐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좋은 것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과 땅에 복과 거룩이 부어지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러나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곳이기 때문에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기다리는데 야 그곳은 너무너무나 좋은 거야.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곳을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안 되는 거고 야 그곳에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처럼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곳이니까 참 좋을 거야.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면 초가삼간이라도 괜찮아가 바로 여러분이 천국을 기다리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시간에 가장 처음 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일이라는 시간 안에 복과 거룩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안식일은 복과 거룩의 실체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일곱째 날의 그 안식일은 우리가 앞서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되어버린 그 셋째 날의 터전이 어떻게 일곱째 날의 안식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어떻게 그 셋째 날의 터전이 언약의 땅으로 회복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그림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출애굽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언약의 표징이 안식일이라면, 그죠? 창세기 17장 7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이 어떻게 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7 days life cycle을 가진 민족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생활 주기가 전 세계 공통으로 일주일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7 days life cycle을 가진 민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신을 섬기던 바벨론은 그 생활 주기가 달마다 돌아갔어요. 일주일이 아니라 monthly cycle이었죠.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던 이집트의 life cycle은 하루였어요. 하루, one day life cycle이었어요. 그리고 이시스나 오시리스 같은 그런 계절신을 섬기던 알렉산드리아 같은 나라는 한 계절이 그들의 life cycle이었어요. 그 가운데 시내산에서 유독 이스라엘이 seven days life cycle을 받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됨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7 days life cycle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 days life cycle로 살면서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세상의 모든 잡신들은 전부 가짜고 오직 여호와만이 창조주시고 오직 이스라엘만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진노의 불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면 죽음으로 응징한 거예요. 그것도 잔인하게 돌로 때려 죽인 것입니다. 왜? 이 안식일이 뭐가 대단한 날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식일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때려 죽인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언약 밖에 인물로 간주를 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한 방법으로 완성이 됐죠? 어떻게 해서 죄인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복이 부어지고 안식일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씨앗으로 심어 놓으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안식일에 모형으로 그림자로 심겨져 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속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그 안식일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왔는데 필요 없죠. 그러면 여전히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부어졌던 복과 거룩이라는 씨앗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훈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보세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였고 몸, 소마, 실체는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이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서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담아 놓으신 그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단한 영혼들이 멸시받는 영혼들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서 사람들을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게 될 그 참 안식의 나라는 질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사건들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 소경이요 귀머거리들이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을 죽여버리신 것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왜 일을 하죠? 타락한 인간은 땅과 함께 저주를 받아서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였죠. 그 창조의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아름답고 위대한 창조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는 누가 우리를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날 가서 일하지 말라고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두 배로 주신 것입니다. 그 안식 속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먹거리를 공급해 준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안식일에 들어가 있는 언약을 이해 못한 자, 그 언약 밖에 있는 자로 간주되어서 돌로 때려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을 완성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과 함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부벼서 먹은 것입니다. 일을 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는 내 배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 못하고 주님을 때려 죽인 거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성경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서도 완성될 안식을 설명해요. 창세기 일곱째 날에 처음 등장한 그 안식이라는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거쳐 어떻게 하늘의 안식으로 향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신명기 3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여기 보면 성경이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신명기 12장 9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여기도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3절 보세요. 므낫세 반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의 땅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예수예요. 헤수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건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안식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이 이렇게 진술을 하죠. 7절부터 볼까요?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말지어다. 무리바와 마사는 같은 곳이에요. 다투었다라는 의미로 무리바라고 부르는 거고 시험하였다라는 의미로 마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시는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가 기록된 때는 이스라엘이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지 440년 후인 것입니다. 근데 7절을 보면 다윗은 오늘날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치 말고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어디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일 가나안 땅이 정말 안식의 땅의 실체였다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40년이 지난 뒤에 다윗을 통해 또다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안식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안식의 상징. 그 시편 95편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명쾌하게 해설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가볼까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조차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 참 안식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다른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의역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과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안식은 실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식들은 모두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될 하늘의 안식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며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영적으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이 땅에서 안식에 들어가고 있어야 하며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이 히브리서 4장의 주어가 전부 우리죠. 우리. 그죠? 복수예요. 우리. 1절에 보시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3절에 보시면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전부 복수라고요. 그런데 10절에 안식에 들어간 자는 단수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만 단수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당연히 히브리서 기자를 포함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간 자, 단수로 표기된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심으로 재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라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현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 삶 속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성도는 혹시 내가 안식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권고가 나와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 구절의 진의는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의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진보와 성숙회로의 그 열심과 분투가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열심과 분투와 조바심이 없이 세워라 내워라 하는 사람은 자칫 안식으로 초대되어진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혹시 너희들 가짜일지 몰라 가짜일지 몰라 돌아봐라고 계속 겁을 줘요. 그건 너희들이 진짜 가짜일지도 몰라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같았던 놈들 중에 가짜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저 가짜들과 방불하게 지금 살고 있다면 너희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교회잖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근데 왜 그 삶이 안 나오는 거야? 라고 목회적 관점에서 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지금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투와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알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전혀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분투하는 그런 노력과 열심도 안 보이고 하는 사람들을 참 그토록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불쌍해요. 참 많이 알고 또 연극은 잘하고 있는데 어떤 결정적인 사건에 보면은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사람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니까요. 그 안식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못 들어간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걔네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못 들어간 거 니네 똑똑히 보고 너희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구원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안 하고 전부 연극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 안 하고. 무슨 대단한 일들을 할 게 있어요, 교회에서.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교회 안에 뭐 대단한 할 일이 그렇게 있어요. 이 일을 하시라니까요. 이 일을. 1절에 미치지 못하다에 쓰인 그 후스테레오라는 단어는요. 늦게 되다, 열등하다, 부족하다라는 뜻이지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하루가 늦게 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후스테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너희들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하루가 늦을지 모른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능통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단어를 읽었을 때 어떤 장면을 떠올렸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하루가 늦음으로 낭패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 14장.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시편 95편, 히브리서 4장은 하나로 이렇게 뚫려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뚫려 있는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으로 12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네피림의 후손들이었어요. 아낙 자손이었단 말입니다. 굉장한 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거인들은 너무너무나 커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민수기 14장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히브리서가 이 민수기 14장을 단어까지 똑같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5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가나안으로 진격했다고요. 근데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늦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 사람들한테 몰살당했습니다. 하루 늦었는데. 민수기 14장 39절 보세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함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가 다음날 아침이란 뜻이에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철저하게 회개하죠.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한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후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박살난 거예요. 그냥 하루 전에 갈렙의 말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가나안으로 진격을 했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요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헤매게 된 것입니다. 딱 하루가 늦는 바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다가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루가 늦을 수 있다. 너희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 하루가 늦을 수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분투와 열심과 진지함과 성실함을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하루가 늦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뿌려지는 그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시면 하루가 늦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에이, 그까지 하루? 아니요. 그 하루 때문에 시체되는 것입니다. 하루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칭찬받고 인기 끌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왜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기 없는 설교를 하는지 아세요? 하루가 늦을까봐.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권고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예화를 씁니까? 뭘 씁니까?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감정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라니까요. 왜 저를 무슨 저승사자 보듯 그렇게 대하세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 회장단하고 조장들을 불러다가 제가 밥을 한 끼 먹이려고 불렀더니 애들이 사시나무 떨도 떨고 있어요. 가보니까. 혹시 또 뭐 혼날까 봐. 제가 여러분을 왜 혼냅니까? 하루 늦을까봐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끌고 왔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나마 된 거예요. 처음 저 만났을 땐 가관도 아니었어요, 진짜. 자기 부인 하라 그랬더니 노트에다가 마이 와이프 막 이렇게 써. 자기 부인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돼서 우리 중고등부 가르치고 있잖아요. 5년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쫓아오면서 수련회만 끝나면 그냥 담배 사러 뛰어갔던 친구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이 되어 있어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쫓아오면서. 하루가 늦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시라니까요. 분명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그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요. 여러분이 다른 것에 한눈 파시느라 정작 해야 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 삶을 놓치지 마세요. 이 귀한 시간을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자기의 배만을 불리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시간 없다니까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 광야에서 전부 시체로 죽었다. 너희들 삶에 그 분투가 없으면 너희들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이 겁까지 주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할 바를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해야죠. 뭔 일들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밥이나 먹고 청소만 하면 되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부터 하시라니까요. 그거 하다 보면 다른 일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내 할 바를 하란 말이에요. 남들 욕하거나 남들 험담하지 말고 내 할 바를 하라니까요. 우리 교회 표어 뭐라고요? 너나 잘해라니까요. 남들 이야기 할 거 없어요. 꼭 남 욕 많이 하는 사람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욕 제일 많이 먹는 인간들이 꼭 남 욕하고 다녀요. 왜냐면 지 꼬라지가 그러니까 남들이라도 밟아갖고 자기가 자꾸 올라서야 되거든요. 자기 할 바를 하라니까요. 자기 할 바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니까 딴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 그거 하다가 아는 거예요. 그 길에 순교도 나오는 거고 그 길에 선교도 나오는 거고 그 길에 봉사, 헌금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안식을 소망하며 살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다가 갔는지 히브리서의 몇 구절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 같이 읽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안식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열심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사는 삶. 그 삶을 지금부터 사십시오. 하루가 늦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